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우리 자녀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다시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시 우리에게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세대는 죽었습니다.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이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과거를 돌아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고 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제 현재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신명기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학자들마다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또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신명기 사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또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모세의 설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열 하루 길이었더라. 이 호렙산은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 11일 동안 가면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일 동안 가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이 설교의 서두에서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 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는 이것이 참 큰 의미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열 하루 길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모세의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잘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 5절부터 본격적인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에 있는 이 1장 1절부터 그리고 7절까지 보시면 땅의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체험하였고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5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이 모세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명령이 19절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18절은 사실 이 문맥상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먼저 이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이런 내용을 여기에 첨가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신학적인 책이라는 것, 이것이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정비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람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조직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은 바로 이 10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별같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홀로 이 짐을 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사람들이 이제 천배나 하나님이 많게 해 주실 건데 이제 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조직의 정비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조직의 이제 정비를 하면서 수령을 세우는데 이 수령들이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봤더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일은 군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법적인 소송, 이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수령을 뽑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모세의 판단에 의해서 이 조직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1장 18장에 이 조직의 수령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어떤 수령을 뽑아야 되는가 그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여기서는 조금 이 기준이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혜와 지식.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 1장 13절에 이 지식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경험이라고 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와 이해와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쌓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인정받는 자를 뽑으라. 인정받는 자는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렇게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서 이 말하는 이 자격의 기준이 조금 다른가? 출애굽기는 광야 여정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제 점령하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바로 지혜와 지식,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도 그렇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의 수령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천이 있고 없고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두려워하지 말고 나중에 이익이 있던 없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이 모세가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정의롭게, 의롭게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이제 피고석에 계신다. 지금 현실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이 C.S. 루이스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재판장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조직의 수령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모세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팀의 중요성, 함께함의 중요성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가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텅 빈 이 본당에서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이 본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